이집트 제국을 탈출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히브리인 노예는 사실 보잘것없는 무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착할 영토가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난민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난민들이 있죠. 쿠르드족은 원래 이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쫓겨나서 터키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경제활동도 변변히 할 수 없어서 하늘의 만나만 기대해야 했던 수동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같은 그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막이라는 이동식 신전입니다. 40년 동안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40년 동안 약 38번 정도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캠프를 계속 바꿨는데요. 그렇게 거처를 옮길 때마다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성막 안에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은 오늘 이야기한 법궤, 그리고 제단, 또 분향단, 그리고 성막을 세우기 위해 했던 나무 판자가 있습니다. 나무 널판이 있는데요. 그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법궤, 분향단, 제단, 널판 등은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오늘 조각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조각목은 성경을 보니까 시딤나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올리브나 무화과나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얻는 유실수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향목처럼 곱고 높게 자란 좋은 건축 자재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가시돋친 나무입니다. 이 시딤나무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책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딤나무는 이렇게 가시가 많이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사전은 이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아카시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각목이 어떻게 성막의 중요한 기구, 법궤, 제단, 분향단, 성막의 널판, 오늘 성경하고 있는 그 채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목이 성전의 중요한 도구로, 성전의 기구로, 나무상자로 만들어졌던 것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수가 골랐습니다. 목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모든 목수의 손에 잡힌 나무가 성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기구에 사용된 조각목은 특별한 목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조각목이었습니다. 평범해도, 제가 바꿔 말할게요. 평범해도 특별한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귀히 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제가 함께 읽을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의 법궤나 분향단이나 제단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특별한 목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하셨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기술을 고안하여 나무를 다루는 특별한 목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그려준 대로 법궤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널판을 만들고 모든 일을 하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살레를 지명하여 선택하신 것처럼 광야에 평범하고 흔했던 조각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목수의 손에 붙들려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만일 여염집 안악이 조각목을 잘라갔다면 그 조각목은 땔감이나 음식을 위한 연료로 사용되어 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목동이 그 조각목을 끊어갔다면 양떼의 울타리로 사용된 후 이동 시에 그 조각목들은 버려졌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위한 연료와 목양을 위한 울타리로 사용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 타버리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목수의 손에 붙잡힌 조각목은 귀히 사용되었어요. 40년 동안, 아니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귀히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목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잠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문은 톡 깨놓고 보면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셋은 자기 아내에게서 낳았지만 둘은 베레스와 세라는 자기 며느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부살레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의 증조할아버지 갈렙은, 여기 부살렐의 증조할아버지 갈렙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갈렙입니다. 글루베라고도 합니다. 부인을 둘이나 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내가 죽자 바로 또 아내를 얻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새로 맞은 여인의 이름은 에브랏입니다. 그 에브랏이라는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입니다. 훌. 예,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자랑할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살렐은 여호와께 붙들렸습니다. 여호와께 선택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갑바도기아와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살레를 선택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성막 만드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인가로 판명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로 판명됩니다.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로 우리의 인생은 판가름 납니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귀신 들린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더러운 영에 소유된 사람,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 말 못하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 말 못하는 귀신에 소유된 사람, 모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치유했던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영에 매여 있던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점치는 영에 붙들려 있었고 점치는 영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만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예수께 붙들린 바 되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이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지만 용사의 손에 붙들리면, 군인의 손에 붙들리면 나라를 지키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되지만 어머니나 요리하는 사람에게 붙들리면 가족을 위해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증오와 미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나요? 증오와 미움의 독이 우리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 증오와 미움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힘들 때 오늘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나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내 증오와 미움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각목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각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띠나무입니다. 베지 않고 끝까지 자랄 수 있게 하면 한 15m, 1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지름이 60cm까지 이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각목이 자랄 수 있도록 놔두었을까요? 조금 크면 다 뱉겠죠. 그 조각목인 시띠나무로 가로 세로 넓이가 2.5m고 높이가 한 1.3m인 제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성막의 벽의 역할을 하는 길이가 4.5m, 그리고 높이가 4.5m, 넓이가 67cm인 널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로 세로 길이가 67cm이고 높이가 90cm인 향을 사르는 분향단을 만들 수 없습니다. 크게, 높고 크게 자라는 백향목으로 한 그루는 가능한 일이지만 조각목 한 그루로는 이런 상자를, 이런 널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각을 합해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 한국 번역자들이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함께 해야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만 한계가, 혼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은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남과 여가 만나 부부가 되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자녀를 얻어 가족을 이룹니다. 부모로, 부부로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때로 아픔을 사랑으로 덮으며 가정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함께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은사를 따라 성도가 함께할 때, 함께 연합할 때 성도는 생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은 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만찬에 나누는 빵은 유월절 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먹는 빵 있잖아요. 요만큼 빵. 그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기에 나눌 때 부서지고 깨집니다. 마치 비스켓처럼 말이죠. 저게 원래 유월절 만찬에 사용하는 빵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이사 빵을 잡으시고 깨트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빵을 부수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스켓처럼 부서집니다. 부서질 때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은 부서질 때 각양 모양으로 깨집니다. 여러 모양의 빵 조각을 함께 먹는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 받아들이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조각목들이 모여 제단을 이루는 것처럼, 수많은 조각목들이 모여 법궤를 이루는 것처럼, 수많은 조각목들이 모여져 성막의 널판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짧아 보여도, 상처가 났어도 그 조각목들이 함께 모여 성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작고 부족한 조각목이 합해져 성막의 기구가 되었던 것처럼 성도가 연합할 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을 교회 안에서 이룰 것입니다. 성도 연합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세상에 없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목장교회가 그런 모임임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러했고 그 연합의 DNA는 계속해져 내려져 왔습니다. 만일 연합함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거나 연약한 자를 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드니 스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언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그가 발견한 기독교 역사 중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후 150년경부터 180년경에 역병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주 250년경에 세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역병 앞에 숨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양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게 교회야?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커진 게 아니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 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교회들이 아닌가요? 연합, 함께함이 조각목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각목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선택되었고, 두 번째는 함께했고, 세 번째는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기구는 나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가려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성막의 기둥 역할을 하는 널판, 나무 널판은 광야의 따가운 직사광선을 그대로 쪼이면 나무 널판이 뒤틀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널판은 먼저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덮었습니다. 그 후에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또 덮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으로 또 덮었습니다. 가렸습니다.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리고 아침 저녁 기온차에 의한 습기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법궤와 분향단은 어떠했을까요? 그 법궤와 분향단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 상자인데요. 그 나무 상자는 순금을 입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순금으로 쌀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금으로 나무를 가린 거예요. 25장 11절 출애굽기 25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성막들에 있는 나무 상자로 만든 제단도 노스로 감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그 나무 상자를 노스로 싸고 노스는 구리입니다. 구리를 얇게 펴서 그것을 악요나 접착제로 제단을 만든 나무 상자에 붙였습니다. 입혔습니다. 향을 태우는 분향단도 금으로 그렇게 감쌌습니다. 결국 조각목인 시딤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놋과 금만 보입니다. 나무 그대로 분향단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금박 없는 분향단은 향불의 열기가 분향단 나무 상자를 태워 상하게 할 것입니다. 노스로 싸지 않은 나무 상자 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맹렬한 불에 함께 타서 재가 되어 더 이상 제단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단에 사용되는 불과 향으로 사용되는 그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입니다. 첫 번째 성막을 다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불이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우리의 가신하고 모난 성품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양 그대로 서면 그 영광 앞에 그 여호와의 맹렬한 불 앞에 부서지고 그리고 타서 재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은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은 주의 보혈이 우리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주의 은혜 아래 덮여지고 전능자의 영광의 그늘 아래 가려져야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에 나를 감출 때 부족함이 감춰지고 연약함이 채워져 그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황실 가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 스스로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고백할 때 갈만한 사람을 보내라며 스스로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해졌습니다. 80이 넘었지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가 겸손하여 주의 영광의 광채 앞에 가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뽐낼 만한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각목 시딤나무는 주의 형에 감동된 목수에 선택되어 사용됩니다. 다른 조각목과 합해져 연합되어 상자와 널판이 됩니다. 그리고 금, 놋, 가죽에 덮여 보호함을 받아 성막의 중요한 기구로 오랫동안 사용됩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기구들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목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른 성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임재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목수의 택함 받아 다른 조각목과 합해져 놋과 금으로 금과 가죽으로 덮였던 보잘것없던 나무 조각목이 성막 기구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은혜로 택함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와 연합하여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보잘것없는 나는 보잘것없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모이는 목장 교회에서 다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하신다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주님은 스스로 겸비하여 보잘것없는 나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생명의 꿈틀거림을, 해방을,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샬롬을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